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운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도 하면 아마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위 IMF가 터졌던 해죠. 저도 그때 이제 예배당 건축을 막 시작했던 해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이자가 한 20%, 18% 이렇게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건배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건배를 했고, 이제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죽어났던 해죠. 혹 어떤 이는 아마 우리나라 근대사에 어쩌면 8.15 해방 이후 6.25보다 더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피폐했던 몇 년이었죠. 그때 뭐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은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 실감을 잘 못하겠지만, 경제 활동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분들은 생각도 하기 싫어 아주 끔찍한 해였는데, 그때 엄청난 가정들이 붕괴음을 내고 무너졌어요. 이유는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그 가운데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이 가정의 끈끈한 결속력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일면 참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탄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베드로가 3장에 들어서면서 뜬금없이 부부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값어치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 둘 다일 수 있는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죠. 아직도 그 OECD 국가 중에서 여권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그만큼 여성 지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성들과 대등하게 올라있질 않아요. 또 일부 잘못된 여성 해방론자들은 남자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여성해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여성해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해방이라고 할 때는 여성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확한 위치로의 그 온전한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남자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여성해방은 아니죠. 그렇게 여성해방을 또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쨌든 오늘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왜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 부부 문제를 여기에서 하필 꺼냈을까? 이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문화나 가정의 그 풍습은 어땠는가 하면, 여자는 사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종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불교, 여자도 불교예요. 개인의 의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나 사회적 풍경 속에서 그게 어디 만만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정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또 남자들은 이 본문만 달랑 외워들고 거 봐라 성경에서도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사회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더 힘든 순종과 과정을 감내해야 되는가를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베드로가.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들이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요구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 목적지가 어디예요? 남편의 구원이에요. 저는 이런 부인을 봤어요. 새벽마다 남편 구두를 들고 와요. 새벽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놓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지금은 이 인간이 제 발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주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구두 신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꿈 같은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남편 구두를 새벽에 들고 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루어졌죠.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에 걸린 과업일 수가 있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가족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일단은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아래에 두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말로가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부모들이 남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그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장, 이 코스모스란 말인데 우주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코스메틱이 뭡니까? 화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장은 사실은 뭐죠? 우주적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참 언어를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화장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은 화장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경건회로 시작하는 것이 내면을 코스메틱 하는 거예요. 내면을 화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스펙은 뻔하고 몰려드는 우수한 인재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형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형들. 어떤 친구는 얼굴만 14번을 성형을 했대요. 얼굴만. 중독이죠. 그 정도 되면. 그 14번의 그 견적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8,500만 원 나왔어요. 얼굴 14번에. 그리고 뭐 두피서부터 발끝까지 뭐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원래 성형이라는 것은 좀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화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꼭 성형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좀 그 의미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형 가지고 시비 걸었던 큰일 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성형을 조금씩은 다 하시니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면접 볼 때 이쁘고 잘생긴 걸로 시험관들이 판정을 할까요?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를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뭐 싹 그렇게 조화가 잘 된 친구가 아닌데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면접을 보면.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내공입니다. 무술 용어로 내공이라 그래요. 무림 세계에 쓰는 표현이죠. 항상 그 마음 속에 내면이 말씀으로 꽁꽁 단장이 돼 있으면 그게 이렇게 아우라로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오래되신 어르신들, 선배들 한번 보세요. 얼굴. 얼굴이 이상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뜯어 고쳐서 잘생긴 거 이쁜 걸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단장의 그 말이에요. 내면의 단장을. 이 당시는 여자들이 머리를 하나 꾸미는데 이 당시는 특별히 머리가 그 아름다움의 그 상징이고 심벌이었습니다. 머리를 하나 꾸미는데 한나절을 걸려요. 한나절을. 이거 하나 단장하는데. 그리고 목걸이 치렁치렁 걸고 치장하고 이러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빗대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해라.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을 꼭 우리 새가정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 좋고 똑똑해도 누굴 못 당하냐면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놈을 못 당해요. 맞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운 좋아도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나?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이 부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잘한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자기 속이 부요한데 그거 왜 싸워요? 자긴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 내면으로 꽉 찬 사람이 자루 속에 손 것이 튀어나온다고. 자루 속에 손 것은 언젠가 삐져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요. 언어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속이 부요해지고 밖으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주장하고 살면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터로 나가서 또는 캠퍼스에 가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 삶을 살 때 정말 어떤 물질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가갈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차곡차곡 여러분 각오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일터로 향해 보세요. 벌써 내가 말 한마디라도 신경 쓰게 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뭘 단장하는 거예요? 내면을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화장대 앞에서는 한 시간씩 막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바르고 좋아하세요. 근데 정작 집에서는 쌩얼에다가 허름한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나갈 때면 꼭 그런단 말이에요. 전 그러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보여줄 사람에게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가 길거리 아무 관계없는 나가는 돌아다니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나갈 때 뭐 엉망으로 하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에서도 똑같이 사실 남편들은 나가서 최고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다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확 퍼져갖고 있는 모습 보면 좀 짜증나죠.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이 결국 붕괴되었던 그 요인 중에 큰 요인이 뭐냐 하면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어느 사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쓴 책에 보면 말세의 많은 징조 중에 하나가 국가가 가정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국가가 가정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요즘은 그래서 그 고아원 같은 데도 그 호모지니어스 그룹, 그러니까 애들 그룹만 이렇게 몽땅 몰아넣지 않고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은 보모, 그래서 애들도 형, 누나 이렇게 가족 단위 개념으로 묶어놔요. 가족을 경험도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경향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소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썩 그렇게 좋은 경향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고독이 더 커가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그러운 것 같아도 내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일부 때도 그 기도를 하고 다 돌아갔지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때 이상하게 다 평안하고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이 사회적 고독이 더 커간단 말이죠. 허무가 더 크게 밀려오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시대에 살던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면을 단장해라.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 아주 화장발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면의 화장발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가정법원을 출입하는 어느 기자가 이제 가정법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연의 이혼 케이스를 많이 봤겠죠. 제가 그 취재한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밥에 들어간 돌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케이스를 기사로 썼어요. 신혼부부인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모양이에요. 유난히 돌 잘 씹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제가 돌을 잘 씹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제가 처갓집에 가기만 하면 장모님이 딱 긴장해요. 이상하게 그 여러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도 꼭 돌은 제 입에서 나와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다가 돌이 나와도 제 입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모양이에요. 돌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그래 짜증을 냈던 모양이죠. 저 같으면 아직 돌이 덜 익었네 그럴 텐데 저만큼 성숙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대꾸가 됐겠죠. 근데 남자들이 또 제일 신경질 나는 말이 뭐냐면 쫀쫀하다, 째째하다. 아, 또 꼬레 이런 말을 제일 또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죠. 뭐가 어째? 이제 상을 엎었네요. 그래, 해봐! 그리고 둘이 붙었겠죠. 근데 급기야는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초장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폭력은 제일 큰 죄입니다. 힘으로 하려는, 뭐든지 힘으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폭력은. 그런데 특별히 따귀는요, 여기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따귀는 모욕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따귀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 모독의 장소예요. 근데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게 빌미가 돼서 둘이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식을 따라 그랬는가 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상대방을 정말 세밀히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한 속에서 기초하여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열심이에요. 그냥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신앙이 그렇듯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 열심에 사랑하는 경우가, 자기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뭘 따라야 돼요? 지식을 쫓아야 돼요.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자와 이 생리적인 이성적인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도 그 밑바닥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생 여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빠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 뭐하고? 동거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가 뭐 동거라는 표현이 따로 왜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개인사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작. 같이 읽죠.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자, 여러분, 이 시몬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를 가리켜요. 맞죠? 시몬 베드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격인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들어간 겁니까? 장모님 댁에 갔어요. 처갓집에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장모님이 무슨 병에 걸려있죠? 예, 열병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열병이라는 단어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보통 우리는 뭐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처럼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열병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명사로 쓰였으면 이게 병이 맞아요. 명사로 쓰였으면.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명사로 쓰여 있지 않고 동사로 쓰여 있어요. 동사. 그러면 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열나고 불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하자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열나고 불나고 열나고 불나고 그 얘기예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명사는 병이 맞아요. 그런데 왜 동사를 썼을까요? 병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어떤 지금 이 장모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나고 불나는 병이 우리 한국말로 무슨 병이 있죠? 예? 네?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화병. 화병.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왜 화병이 났을까?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화가 날 만한 일이 발생했네요. 사이놈이 바닷가에서 고기 잘 잡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따라 나선 거예요. 다 버려두고.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대기업에 뻗어지 잘 다니다가 장모님 저 아무래도 양지동산으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메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예? 내 딸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장모님 집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이해의 손길이 터치되면서 장모님도 결국은 마음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열두 사도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대동하여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글에다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뭐하라고요? 동거하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만큼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설정해 주신 가족 단위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시간에 나에게 이 땅에 만남을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나와 같은 이게 아내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거든 휴대폰에다가 아내 이런 거 다 지우고 거기다가 나라고 바꾸세요. 전부 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 오면 나라는 글자가 뜨도록. 그래서 그걸 늘 봐야 돼요. 아, 나한테 전화 왔구나. 네? 저는 실제로 나라고 이렇게 찍어 있어요. 아내는 나예요. 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버텨줄 수 있는 주님의 요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습니까? 대답 하나를 곱게 못했죠. 또 내 아내, 오랜 세월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